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35절인데 우리가 좀 천천히 같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은 감격하며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1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주어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 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4편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한 103편하고 짝을 이루는 시예요. 그래서 103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은택이. 은택을 기억해라. 근데 104편에서는 103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인자하심, 선하심을 얘기한다면 104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103편은 구속자 하나님을,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딕슨은 이 두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유익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위대함으로 인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일로 인해 찬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창조의 일과 피조물에게 베푸신 일로도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높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창조죠. 그리고 섭리죠.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로 당신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3편과 104편은 짝을 이룹니다. 이 104편을 창세기 1장의 복사판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여기에 시로 표현된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래서 데리 키드너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쭉 이 104편에서 찾아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렇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그 순서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렇지만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된 존재들이잖아요. 창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편 104편은 가르쳐줍니다. 그런 경험을 간혹 하잖아요. 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볼 때 뭐를 얘기할까요? 뭐 알프스산? 뭐 나이아가라 폭포? 무슨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실 분이 계시겠죠? 하여간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자연인데요. 그 자체가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한가한 소리 아닌가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에게는 너무나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 한가한 얘기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밖에 볼 수 없을 만큼의 형편없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세요. 나를 거기서 건져낸다는 얘기는 내 상황을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 상황이 그대로 있어요. 여전해요. 근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셔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사람은.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의 죄성과 연결이 되거든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밖에 안 보여요. 너 왜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야? 화를 내요.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편 104편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시편 104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건 31절부터 35절에 나와요. 1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잘 표현한 신학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세상, 이 자연을 극장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라고. 극장에 들어와서 좌석 번호만 받아 보다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무대를 봐야죠. 극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드워즈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너무나 뿌듯하신 거예요. 아주 완벽한 무대예요. 그런데 피조세계 전체의 행복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걸 보는 관객들이 행복한 거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관객들이 행복한 거죠. 이건 직접 인용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는 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호와의 창조의 영광. 아마 책 제목을 이렇게 쓰면 안 팔릴 겁니다. 저는 설교 제목도 잘 만드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걸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약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 읽었죠 이미. 근데 이 시편 103편도 104편도 뭐로 시작했다 뭐로 끝나나 하면 103편에서 제가 그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났어요. 103편이. 10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이루는 시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을 창조를. 근데 104편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하면 기쁨과 환희, 환호와 탄성으로 읽어야만 해요. 창세기 1장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읽으라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루가 지나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은 적이 없죠, 우리는. 아, 그렇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너무 많이 말씀하시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죠. 천지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편 104편 통해서.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피는 것보다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도록 인도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절까지는 창조세계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첫째 날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프롤로그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여기까지예요. 빛을 입으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는다. 이 옷을 입는다는 표현.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그리고 빛을 입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옷을 입으셔서 그 옷을 보게 하십니다. 옷을 입으셔서. 그런데 그 옷은 뭔가 하면 존귀와 권위라고 1절에 얘기하고 사실은 더 큰 개념으로는 빛이에요. 빛을 입으셔서 빛을 보잖아요, 우리가. 빛을 보는데 그 빛을 통해서 아, 빛의 시작이신 하나님.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좋은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거룩함, 이해, 이해력, 깨닫는 거. 그리고 기쁨,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옷을 입는다는 거는 종종 이런 은유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입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비추어서 다 아신다.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런 이야기겠죠.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그의 광채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실 때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숨어 계시는 그가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옷이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존재하는 생물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앞에 당신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둘째 날이에요.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인데 한번 볼게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게 시예요. 창세기 1장을 쭉 서술한 거라면 이것은 시적인 은유들이 넘쳐나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궁창을 하늘을 만드신 이야기를. 하늘을 쫙 펴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을, 궁창 아래에 물을 나뉘게 하시죠. 그러니까 궁창을 우리는 어떤 대기권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이 누각이라고 하는 거는 보좌를 가르쳐요.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냐면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물에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왕의 보좌는 일반적으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죠. 높이 있는 거죠.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만드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 수레도 옛날에 그 임금님들이 행차할 때 보면 그 수레, 뭐죠? 가마. 가마는 그냥 가마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또 보좌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그 보좌를 움직이신단 말이죠. 그리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과 불꽃을 사신으로, 사역자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마가 있는데 구름을 타고 가시는데 바람과 불꽃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해석한 거죠. 바람과 불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구나.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이었구나. 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천사들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거라고, 사신이라고 말하고, 또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는 분, 저 위에 초월에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편재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불꽃과 바람으로 돌아다니며 두루다니며 모든 세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길어요. 5절부터 무려 18절까지입니다. 근데 5절부터 9절을 먼저 보면 창조 질서의 안정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5절을 보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실공사를 하신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땅을, 안정된 땅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처음에는 물이 물러가기 전에는 묻이 드러나지 않았죠. 이제 물을 물러가게 하고 바다와 육지가 분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7절의 표현이에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조금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이놈! 하니까 물이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물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항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들은 그들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언제라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휩쓸어 갈 수 있는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꾸짖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죠? 8절에 물이 그 주님의 우레소리를 듣고 슉 도망갔어요. 빨리 갔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 주신 곳으로, 정해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 다 덮었다가, 물이 물려가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생겼다.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 있는,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을 두어 번 정도 볼 텐데, 욥기 3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이 거기까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욥기 38장하고 오늘 시편 104편은 만나는 지점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9절까지 대부분 과거사를 썼습니다. 동사 시제가 과거예요. 근데 10절, 9절, 10절부터는 현재 시제로 바뀌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필요를 채우고 계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안식일에 일하냐고 막 시비를 거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물러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신론은 같이 설 수가 없는 거죠. 이신론이라는 거는 그 알려진 예화가 있잖아요. 시계공이 아주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법칙대로 그냥 태엽을 감기만 하면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옛날에 그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아세요? 아버지 시계죠. 짝짝짝짝짝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태엽이 감겨서 곧 돌아가요. 배터리를 바꿔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공은 떠나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까는 물을 꾸짖으시고 막 물이 빨리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이 이제는 선한 기능을 해요.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생명을 주는 물이 돼요. 11절.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짐승들이 이제는 이 물로 죽임을 당했던 노아 시대에는 근데 생명을 얻게 돼요. 해갈을 하게 돼요. 덕분에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이제 나무들이 다 이 물을 빨아들이면서 자라나고 새들이 거기서 놀게 되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누각에서 그 물 위에 지어진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 도다. 물로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로 행복을 주시는 거죠.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 고대 근동 사람들, 인간에게라고 할 수 없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을 해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고. 첫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러니까 물의 질이 안 좋은 곳에서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죠.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올리브 오일을 얘기하는 건데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살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 양식은 어디서 나왔어요? 14절에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어. 이 세 가지를 땅이 줬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은 다시 물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여호와의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들, 큰 나무들. 그런 것들을 여호와의 나무라고 표현하면서 그 큰 나무에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고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냥을 위해서 높은 산을 주셔서 사냥들이 살게 하시고 너구리들을 위해서 바위를 피난처로 삼게 하셔서 그러니까 미물과 같은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채우신다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창조 세계가 그냥 돌아가는 줄 아느냐? 그냥 우연히 그냥 돌아가는 줄 아느냐?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대로 그냥 되는 건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창조뿐 아니라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이루시는 건데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마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암송한 사람처럼 이 8문을 가지고 이 시를 쓴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넷째 날입니다. 19절부터 23절인데요. 넷째 날 뭐죠? 하늘의 광명들, 해달별을 만드셨죠.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달과 해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건 뭐예요? 시간과 낮과 밤, 절기, 주기들을 만드셨죠. 정한 때를 따라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리처드 필립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용할게요. 우리는 시간과 계절의 일관성, 천체의 예상 가능한 안정적인 움직임을 자연의 가정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자연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나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과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 측정의 신뢰성으로 인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며칠인지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절에서 23절은 밤과 낮의 주기를 언급하는데 밤은 20절에 보세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이 묘사를 보세요.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는데 내 힘으로 찾으면 되죠.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인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개미나 무슨 작은 벌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여기서는 밤과 낮을 통해서 묘사하면서 밤을 주셔서 사람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안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기를 주셨다. 여기까지 말하다가 넷째 날까지 하다가 시인은 감격한 것 같습니다. 뭔가 터져나옵니다. 탄성과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그게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참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니 땅. 이 가사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24절을 우리 지금 같이 읽었는데 이런 것들을 공감하십니까? 공감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물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고 또는 그림으로, 음악으로, 기타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제가 청둥오리를 먹는 집에 한번 갔었는데, 아니, 청둥오리를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에서 청둥오리를 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색깔이 저렇지? 야, 물감으로 칠해도 저거는 감당이 안 되겠네. 미물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다못해 떨어진 낙엽, 나뭇잎 하나도 다 그러겠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걸작품들인 거죠. 경이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놀라게 되고, 놀라게 될 때 우리는 와, 이렇게 시인처럼 우리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24절은. 천지창조를 묵상하던 시인이 감격하고 감격 속에서 쏟아내는 탄성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절묘한지, 신묘막측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걸작품이구나 하는 거죠. 다섯째 날로 갑니다. 25절과 26절인데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논이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크고 작은 바다 생물들을 얘기하면서 광대하잖아요, 바다가. 그래, 그러면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리워야단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악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악어가 아니고 그냥 실존하는 동물이라기보다는 바다 괴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동물, 이 바다 괴물을 바다 괴물이 뛰면 우린 다 죽는 거죠. 근데 그 바다 괴물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나 하면 이 바다 괴물이 하나님, 뭐라고 썼어요, 여기? 바닥이 어떻게 한대요, 리워야다니? 그 속에서 논아이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애완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서워 죽겠는데, 생각만 해도. 용! 무섭잖아요. 아니, 용까지 안 가도 뱀도 무서운데. 근데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시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 그러니까 30절이 한 단락이에요. 긴 단락이에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27절부터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다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인간 빼고. 여기서 그 소리는 없는데 인간은 자기를 쳐다봐요. 자기 손을 쳐다봐요. 자기 능력을 믿어요. 다 먹을 것을 주시길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여기 처음에 부정적이에요.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낯을 숨기신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셨다는 얘기죠.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긴 기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떱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하죠.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얘기죠. 이게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30절에 영, 주의 영을 보내요라고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이. 그런데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먼지가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시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면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해 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절은 시인의 기도예요. 기도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창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시기 좋았다. 기뻐하시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심히 좋았다.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서 31,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섭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고 영원히 계속되니까. 이 창조 만물 속에서. 그리고 32절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 즉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 도다. 리처드 필립스를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할게요. 하나님은 창조물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속성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땅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고 자기중심적으로 가정하는 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땅이 나를 위해 존재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농사도 질 수 있고요.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땅값이 오르면. 땅에다가 집도 질 수 있어요. 땅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런데 시편 기자는 땅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어떻게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영화롭게 하는지 보여주며 시편 기자는 이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가장 열렬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계속 기뻐하실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아, 세상이 그냥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저기다가 지구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행성을 거기다. 많은 학자들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 이 땅에 가리워진 영광을 새롭게 하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죠. 33절과 34절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주신 은태, 구원의 은혜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도 기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평생 계속될 거고 내가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탁월하심과 지혜와 선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마치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기는 그렇고 발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이 세상 안에서 나도 그걸 보고 싶은 거죠. 마지막에 35절은 우리를 멈칫하게 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시인은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많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지만 할렐루야라는 말이 시편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104편에서. 이제 이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봐야죠. 응시해야죠.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죠. 맨날 핸드폰만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보이겠네요. 아니면 삼성이 보이고. 야, 스티브 잡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보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기 도움이 될 장면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사실 이걸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걸 진짜 말하고 싶어가지고 숨 넣어보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하고 싶었어요. 시편 104편을 이야기한 책 중에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일 감격적으로 쓴 책은 존 파이퍼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38편 4절에서 7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여기에요. 38편, 38절, 38장 7절. 그때에, 창조의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새벽별들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창조 때 새벽별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막 기뻐서 소리질렀다는 거죠. 환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도량법을 딱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기를 정하시고 낮과 밤을 정하시고 사계절을 정하시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천사들이 보면서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천사들은 물질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천사들은 뭐 하려고 미리 창조하셨을까요? 이 극장의 첫 번째 공연에 천사들이 첫 번째 관객이었습니다. 욥기 38장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와 저쪽에서 또 와 막 기가 막힌 거죠. 이튿날 둘째 날 또 창조하시니까 와 더 크게 막 천사들이 쓰러지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38장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랬는데 노래하며라는 이 단어는 사실 함성을 지른다는 뜻이거든요. 기뻐서 함성을 지르며 여러분 무슨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무슨 가수들 나오는 콘서트 가면 막 그 어디 뭐 잠깐 보면 막 소리 질러 막 그러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막 소리를 왠가 소리를 다시 소리 지르라고 해서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막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라고 한 말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극장의 최초의 관객 천사들이었습니다. 존 파이퍼의 말을 제가 인용할게요. 이건 인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특성을 지닌 물질을 존재하게 하셨을 때 천사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모든 색과 물감을 모아 새로운 그림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응은 기뻐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창조세계인 자연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평생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자연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시각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중생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월즈의 중생 체험이 중생은 체험, 회심 체험이 중생한 다음에 이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해줘요. 이언 머레이가 쓴 조나단 에드월즈의 전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용하겠습니다. 늘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던 해, 달, 별, 들, 구름, 푸른 하늘, 풀, 꽃, 나무, 호수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지혜와 순결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기 위해 구름과 하늘을 쳐다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옛날에는 천둥이 치면 소스라치게 놀랐다. 천둥과 폭우에 무서워 벌벌 떨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그것을 즐긴다. 천둥 치고 폭우가 내리는 첫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느꼈다. 나는 그럴 때 구름을 보고 번개불놀이를 구경하고 하나님의 무섭고 장엄한 천둥 소리를 듣고 내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천둥은 종종 엄청나게 재미있다. 나의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즐겁게 묵상하게 해준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묵상 내용을 읊조리거나 노래로 내 생각을 독백 형식으로 말하는 것은 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새로운 감각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얼만큼 누리시나요? 중생은 모든 걸 새롭게 보게 합니다. 이전처럼 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104편을 노래 부를 수 있겠죠.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천지창조의 관객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사들이 보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관객, 엄청난 사건의 관객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새 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하는 수식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렇게 얘기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었다. 그러나 악에서 선을 만드시는 악한 것밖에는 없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만들어내는 새 창조는 천지 창조에 비견할 수 없는 창조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죄인이 구원받는 걸 봅니다. 세례 때 그 일을 목격합니다. 아니 세례 전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을 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환호하는 거죠. 천지창조 때 천사들이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놀라고 기뻐하며 소리치고 환호하는 겁니다. 매주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끝으로 104편을 읽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영문학자였던 위튼대학 교수였던 클라이드 킬비의 결심문 11가지 가운데 두 개만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첫째, 나는 가끔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시각의 신선함을 뒤돌아보며 최소한 잠시 동안이라도 루이스 캐럴의 말처럼 순수하고 맑은 표정과 경이감을 가지고 꿈꾸는 눈을 가진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내 눈과 귀를 열 것이다. 매일 한 번 나는 나무나 꽃이나 구름이나 사람을 그저 쳐다볼 것이다. 나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묻는 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그저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루이스가 칭한 대로 그들의 신적이고 마술적이며 두렵고 황홀한 존재의 신비를 기쁘게 허락할 것이다. 104편. 이게 우리의 가슴에 더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과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